안녕하세요. 교포 유니온에서 전해드리는 5월 28일 오늘의 라디오 뉴스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을 시작하기 전 잠시 광고가 있습니다. 뉴욕라이프의 프리미엄 디퍼짓 어카운트 PDA는 일시납으로 자금을 예치하고 그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보험료 납부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5월 31일까지 가입하시면 첫 해 10%, 이후 매년 5.0%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PDA에서 발생한 이자는 보험료 납부에 사용되어 실제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뉴욕라이프 숀 초이 최수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408-531-7702, 408-531-7702.
네, 오늘 짚어볼 뉴스들이 참 많나요?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아침 출근길에 오클랜드에서 과속단속 카메라에 찍혀서 벌금 고지서를 받았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와, 생각만 해도 진짜 아찔하네요.
그렇죠. 당장 그 벌금을 내기가 너무나도 부담스러운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사실은 어젯밤 저 멀리 유럽에서 통과된 새로운 관세 정책 때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와, 그게 거기까지 연결이 되나요? 처음 들으면 약간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오늘의 집중탐구 시간에서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멀게만 느껴지는 유럽의 무역장벽, 그리고 중동의 지정학적 마비가 어떻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미국 국내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지 그 과정을 다룰 거고요.
네.
그리고 결국엔 그게 우리 베이 지역 주민들의 일상과 지역사회의 룰에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깊숙하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뉴스들은 막 파편화된 조각들처럼 보이잖아요.
맞아요. 다 따로 노는 것 같죠.
네. 근데 그 이면의 작동 원리를 파고들면 결국 통제와 비용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딱 수렴되거든요.
통제와 비용이요?
네. 글로벌 공급망부터 우리 동네 좁은 골목길 규제까지 누군가 시스템을 통제하려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과연 누구 몫으로 돌아가는지 이거 추적해보는 건 정말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겁니다.
아, 벌써부터 흥미진진한데요? 그럼 당장 글로벌 경제 최전선부터 한번 해부해보죠.
네, 좋습니다.
처음 기사 접했을 때 저는 그냥 유럽연합이 자국 자동차 회사들 보호하려고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좀 물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보통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시죠.
근데 EU가 검토 중인 수입 쿼터나 관세 대상 보니까 자동차뿐만이 아니더라고요. 화학, 막 금속, 청정기술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네,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졌죠.
이거는 단순히 특정 기업 차단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네트워크 전체를 단절시키는 어떤 경제적인 방화벽을 치겠다는 거잖아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방화벽이라는 비유가 현재 EU가 전략적 의도를 아주 잘 설명해 주네요.
근데 왜 하필 지금 이렇게 산업 전반을 다 아우르는 극단적인 방식을 택하는 걸까요?
이게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 격리에 가까운 이유가 있거든요. 지금 중국의 제조업 상황을 좀 봐야 합니다.
중국 상황이 안 좋은가요?
네. 중국 내수 시장이 좀 침체되면서 엄청난 초과 생산 물량이 발생하고 있어요. 창고에 재고가 막 쌓이는 거죠.
아, 물건은 만들어놨는데 자국에서는 안 팔리니까 밖으로 막 밀어내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물량들이 압도적인 저가 공세를 무기로 유럽 시장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덤핑 수준으로 들어오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EU가 과거처럼 특정 품목 하나하나에 핀셋 규제를 가하잖아요. 그럼 중국은 즉각 다른 우회로를 찾거나 부품 형태로 쪼개서 수출해버릴 겁니다.
아, 규제를 피해가는 꼼수를 쓴다는 거군요.
네. 특히 화학과 금속은 모든 제조업의 뼈대잖아요. 이 기초소재 단계부터 장벽을 치지 않으면 유럽의 산업 생태계 전체가 가격 경쟁력을 잃고 잠식당할 거라는 그 구조적인 위기감이 작용한 겁니다.
아, 그래서 기초부터 아예 싹 다 막아버리는 거군요. 근데 전문가님, 그 방화벽이라는 게 양날의 검 아닌가요?
당연히 양날의 검이죠.
원자재나 기초소재를 중국에서 값싸게 들여와서 완제품 만들던 유럽 회사들은 당장 내일부터 생산 비용이 폭등할 텐데요.
네, 비용 부담이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게다가 유럽이랑 중국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 한국 소재나 부품 기업들도 이 거대한 방화벽에 쾅 부딪혀서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네, 불가피한 피해가 예상되죠.
중국도 가만히 안 있겠죠. 즉각 보복하겠다고 엄청 벼르고 있던데요.
맞습니다. 근데 정확히 그 지점이 이유가 감수하려는 계산된 리스크입니다.
아, 알고도 맞는 매라는 건가요?
네. 단기적으로는 유럽 내 소비자 물가 오르고 기업들 생산 비용 상승하는 고통을 겪겠지만
네네.
장기적으로 중국에 대한 산업 의존도를 낮추지 않으면 결국 경제 안보 자체가 위협받는다고 판단을 한 거죠.
아, 장기적인 생존이 더 중요하다고 본 거군요.
네.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할 메커니즘은 바로 비용의 전가입니다.
비용의 전가요?
관세라는 방화벽이 높아질수록 글로벌 공급망을 통과하는 모든 물자의 이동 비용이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세금을 내야 하니까요.
이게 필연적으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쫙 퍼지게 되는 겁니다.
와, 경제적 방화벽만으로도 물류비가 치솟는데 지금 물리적인 바닷길마저 꽉 막히고 있잖아요.
네, 중동 상황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트럼프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선박 통항을 통제하려 이란 기관에 제재를 부과했다는 소식이 있거든요.
네, 아주 중요한 뉴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면 전 세계 원유의 엄청난 양이 지나가는 그야말로 핵심 길목이잖아요.
중동 석유의 생명줄이죠.
미국이 여기를 관리하는 기관을 제재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이 바닷길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호르무즈 해협 제재 파급력을 이해하시려면 해운 물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해상 보험 메커니즘을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아, 배에 드는 보험이요?
네. 미국이 이란의 통항관리기관을 제재하면 글로벌 선사들이나 보험사들은 이 해협 통과하는 것 자체를 완전 초고위험으로 재분류해버립니다.
초고위험이요? 배가 실제로 공격받은 것도 아닌데요.
공격을 안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제재 위반 리스크나 나포될 위험성 자체만으로도 보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뛰는 거거든요.
와... 그럼 선사들 입장에서는 배 띄우기가 무섭겠네요.
그렇죠. 결국 선사들은 아예 이 항로를 포기하고 엄청나게 멀리 돌아가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아프리카 희망봉 쪽으로 삥 돌아가듯이요?
맞습니다. 그러면 운송시간이 지연되고 유류비가 엄청나게 상승하겠죠. 즉, 막대한 물류비용의 증가로 직결되는 겁니다.
야, 이거 진짜 산 넘어 산이네요. 물건 만드는 비용도 아까 그 방화벽 때문에 올랐는데 그걸 실어 나르는 비용까지 제재 때문에 폭등하는 거잖아요.
아주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이중고를 겪는 거죠.
근데 제가 기사를 쭉 보니까 이런 중동의 물리적인 긴장 상태가 그냥 경제적인 물류망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또 어떤 부분이 눈에 띄셨나요?
국제사회가 이 갈등을 해결하려고 마련한 외교적, 뭐 정치적 시스템 자체도 완전히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아, 가자지구 국제안정화군 이야기군요.
맞아요. 미국이 주도해서 안정화군을 투입하려고 했는데 실병력 파견이 자꾸 지연되면서 삐걱거리고 있잖아요. 특히 인도네시아가 병력 제공을 머뭇거리고 있다는 점이 좀 흥미롭더라고요.
네, 인도네시아의 결정이 현재 이 상황의 이면을 아주 잘 보여주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왜 갑자기 여기서 핵심 변수가 된 거죠?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거든요.
아, 종교적인 배경이 있군요.
네, 현재 가자지구 상황을 보면 휴전 2단계라든지 하마스 무장 해제, 이스라엘군 철수 같은 핵심적인 전제 조건들이 전혀 합의가 안 된 상태잖아요.
전쟁이 실질적으로 끝난 게 아니죠, 사실.
바로 그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 군대를 파견한다? 이건 자국 내에서 엄청난 정치적 반발과 역풍을 맞게 될 사안인 거죠.
아, 자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겠네요. 이스라엘 군대도 안 빠졌는데 왜 우리 군대를 보냈냐면서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못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안정화군이라는 평화적인 제스처처럼 보이지만 그 바탕에는 철저한 정치적 명분과 외교적 합의가 깔려 있어야만 군대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군요.
길어지니까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예 고착화되는 악순환에 빠져버린 겁니다.
하,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악순환의 꼬리를 한번 계속 따라가 보죠.
네.
유럽의 무역 장벽, 호르무즈 해협의 물류 리스크, 그리고 중동의 끝없는 지정학적 마비, 이 모든 거시적인 불안정 수당이 모여서 결국 도착하는 종착지가 어딜까요?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청취자 여러분, 바로 우리가 매일 마트에서 마주하는 장바구니 영수증입니다.
아, 가장 뼈아픈 곳이네요.
네, 이번에 발표된 미국의 4월 개인 소비 지출, 즉 PCE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3.8%나 상승했어요. 무려 3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방금 우리가 쭉 짚어본 그 글로벌 공급망의 동맥 경화가 정확히 숫자로 번역되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3.8%면 정말 체감이 확 되는 수치거든요.
이 3.8% 상승의 가장 큰 동력은 단연코 에너지 가격이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호르무즈 해협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제유가를 막 자극했잖아요.
네네.
그게 바로 캘리포니아,
우리 동네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을 훅 밀어올린 거죠.
와, 호르무즈가 우리 동네 주유소로 바로 연결되네요.
그런데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이 정말 뼈아프게 바라보는 지표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지수인데요. 이것 역시 3.3%나 올랐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항상 기사 읽을 때마다 이 부분이 참 납득이 안 갔어요.
어떤 점이요?
아니, 경제학자들이나 연준은 뭐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이유로 에너지랑 식료품을 뺀 근원 물가를 중요하게 본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핵심 지표죠.
근데 청취자 여러분, 우리 소비자들은 매일 밥 먹어야 하고 매일 차에 기름 넣어야 출근을 하잖아요.
그렇죠. 일상생활의 필수제니까요.
그러니까 이 근원 물가라는 건 서민들의 체감 현실이랑은 완전히 동떨어진 약간 탁상공론 같은 지표 아닌가요?
소비자의 피부에 닿는 현실과 약간 괴리가 있다는 점은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하지만 연준이 이 근원 PC에 집착하는 구조적인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중앙은행이 가진 무기가 뭡니까? 금리 조절 담 하나뿐이거든요.
그렇죠. 이자율을 올리고 내리는 거요.
근데 연준이 금리를 아무리 막 10%로 올린다고 해서 중동전쟁이 멈추나요? 산유국들이 기름을 더 캐내나요?
아, 그건 아니죠.
즉, 에너지나 식료품 가격은 연준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너무 크게 흔들립니다. 반면에 근원 물가는 서비스 요금, 임대료 등 미국 경제 내부의 본질적인 수요와 공급 상태를 딱 보여주거든요.
아, 자기들이 금리로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 통제 가능한 근원 물가가 3.3%나 올랐다는 건 일시적인 유가 쇼크를 넘어서 미국 경제 체질 자체 인플레이션이 아주 끈적하게 찰싹 달라붙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와, 끈적하다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외부에서 걸린 일시적인 감기가 아니라 이미 미국 경제 내부에 만성 질환으로 번졌다는 뜻이군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서둘러서 내릴 명분이 완전히 사라진 셈이네요. 물가가 계속 끈적하게 안 떨어지니까요.
금리 인하는 지금 당장 기대하기 어렵게 된 거죠.
결국 이 고물가와 고금리의 장기화라는 만성질환, 이거 일반 시민들 경제적 고통을 엄청 가중시킬 텐데요.
네, 서민들 지갑이 갈수록 얇아지는 거죠.
근데 전문가님, 경제가 이렇게 팍팍해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사람들의 분노는 자연스럽게 투표장으로 향하지 않습니까?
100%입니다. 경제 투표라고 하죠.
그래서인지 지금 정치권에서는 자신들의 권력을 방어하려고 아주 필사적으로 이 선거의 규칙 자체를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글로벌 경제의 거대한 압력이 어떻게 미국 내 로컬 정치 역학으로 딱 치환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연결고리입니다.
정치인들도 물가 못 잡는 건 아니까 다른 걸 통제하려는 거군요.
맞습니다. 정치인들은 경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을 자기들이 통제하기 어렵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변수인 제도를 조작하려 드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금 연방대법원의 긴급 요청으로 올라가 있는 앨라바마주의 선거구 획정 소송인 거네요.
네, 아주 전형적인 사례죠.
엘라바마주에서 자신들이 그린 하원 의원 선거구 지도를 다가오는 선거에서 그냥 쓰게 해달라고 대법원에 긴급 요청을 했잖아요.
네, 제발 이 지도 쓰게 해달라는 거죠.
근데 하급심 법원에서는 이 지도가 흑인 유권자의 표를 의도적으로 희석시켰다, 이건 차별이다 라며 판결을 내렸었단 말이죠.
네, 다시 그리라고 했었죠.
도대체 주정부가 선거구를 어떻게 그렸길래 이런 흑인 유권자 차별 논란이 발생한 건가요?
이게 이른바 게리맨더링의 핵심 메커니즘인 크래킹, 즉 분산, 그리고 패킹, 즉 집중이 아주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분산과 집중이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시죠.
하급심 판결 요지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현재 엘라베마주 전체 인구에서 흑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27% 정도 되거든요.
27%면 꽤 높은 비율이네요.
그렇죠. 정상적인 수학적 비율로 따져보면 전체 7개의 연방 하원 선거구 중에서 최소 2곳에서는 흑인 유권자가 다수이거나 그에 준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맞잖아요.
네. 4분의 1이 넘으니까 2석 정도는 나와야 수학적으로 맞죠.
그런데 주정부가 제시한 지도를 보면 흑인 유권자들을 단 하나의 선거구에만 과도하게 꽉꽉 눌러담아서 집중시킵니다. 이게 패킹이죠.
한 곳에 몰아넣어서 한 석만 주겠다.
네. 그리고 나머지 흑인 인구는 다른 여러 선거구로 아주 잘게 쪼개서 분산시켜버립니다. 이게 크래킹입니다.
와, 표를 갈라치기 해버리는 거군요.
네. 그 결과 사실상 그 1개 선거구를 제외한 나머지 6곳에서는 특정 정당이나 백인 유권자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구조가 꽉 만들어진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거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마치 기하학이나 수학 퍼즐 맞추듯이 이리저리 조립해서 정치적 생명 연장 도구로 써먹는 거네요.
제도의 맹점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한 거죠.
엘라베마주가 이렇게 무리해서라도 대법원에 긴급 요청까지 한 건 결국 2026년 중간선거 앞두고 단 한 석이라도 권력을 더 쥐어짜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의회 권력이 워낙 팽팽하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사안이 엘라베마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른 주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만약 연방대법원이 이 엘라베마 지도를 최종적으로 허락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다른 남부주들에게도 아주 강력한 청신호로 작동합니다. 유사한 방식의 선거구 재조정이 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다는 뜻이 되니까요.
와, 연쇄적으로 다들 지도 다시 그리겠다고 난리 나겠네요.
그렇죠.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주 단위의 정치 권력은 이처럼 선거구라는 룰 자체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통제해서 다가올 선거 리스크를 해지하려는 본능을 아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거시경제의 비용을 선거구 조작이라는 통제로 방어하려는 거군요. 자, 주 단위 정치인들이 지도를 그려가며 권력을 통제한다면 우리 일상과 가장 밀접한 지역사회에서는 공권력이 시민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있을까요?
드디어 로컬 이슈로 넘어오네요.
네, 시선을 우리 베이 지역 로컬 뉴스로 싹 돌려보겠습니다. 오클랜드에서 두 가지 아주 상반된 통제의 모습이 포착되고 있거든요.
어떤 소식이죠?
먼저 오클랜드 경찰국이 무려 25년 만에 연방 법원의 감독 체제에서 드디어 벗어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아, 25년이나 됐군요. 오클랜드 경찰국의 연방 감시 역사는 사실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이른바 라이더스 사건에서 출발했잖아요.
네, 그 끔찍했던 경찰폭력 사건이요.
맞습니다. 경찰 내부의 가혹행위와 증거 조작 스캔들이었죠. 시민 안전 지켜야 할 공권력이 오히려 시민을 억압하는 폭력적인 통제기구로 변질됐던 아주 뼈아픈 과거입니다.
그래서 연방법원이 직접 감시를 해왔던 거고요.
네. 그동안 연방법원이 경찰국에 요구했던 강도 높은 51개의 개혁과제가 있었는데 최근 법원 감시관이 처음으로 이 체크리스트를 모두 충족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오, 51개를 다 통과했다고요?
네. 올 여름까지 이 상태가 유지되면 빠르면 9월경에는 25년 만에 연방감시가 공식 종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전문가님. 저는 이 대목을 좀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게 되거든요.
네, 어떤 점이 걸리시나요?
뭐 서류상으로 무력수행 보고 규정 고치고 내부 감사 절차 신설해서 51개 과제에 동그라미 체크 표시 다 했다고 칩시다.
네네.
근데 그게 25년 동안 완전히 무너져 내렸던 오클랜드 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가 하루아침에 회복된다는 걸 의미할까요?
아, 문서상의 통과와 현실의 체감은 다르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행정적인 규정 준수하는 거랑 우리 시민들이 밤거리나 골목에서 마주치는 경찰관의 눈빛, 태도가 변하는 문화적 쇄신은 이거 완전히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아주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법원의 51개 과제의 충족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제도적 통제 장치가 겨우 마련되었다는 행정적인 의미일 뿐이에요.
그야말로 서류 통과인 거죠.
네. 사실 담당 감시관의 보고서 자체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감독 종료가 지역사회의 완전한 신뢰 회복을 보증하는 면죄부는 아니라는 거죠.
면죄부가 아니다. 새겨들어야 할 말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연방감시가 끝나더라도 오클랜드 경찰위원회 같은 자체적인 시민감시기구의 역할이 앞으로 훨씬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 통제가 사라지면 스스로 통제해야 하니까요.
네. 외부의 강제적인 통제가 사라진 그 자리에 내부의 자정 능력이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 이제 진짜 시험대에 오르게 된 거죠.
자, 이렇게 경찰 시스템의 외부 통제가 좀 느슨해지려는 찰나에 오클랜드 시민들 일상에는 아주 차갑고 기계적인 또 다른 형태의 통제가 확 등장했습니다.
아, 과속단속 카메라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바로 오클랜드 과속단속 카메라인데요. 한 달간의 계도 기간 마치고 본격 단속 시작했는데 와, 결과가 진짜 충격적입니다.
얼마나 적발됐나요?
시내 18개의 지점에 설치된 35대 카메라에서 불과 한 달 만에 8만 2천 건의 위반이 적발됐어요.
와, 한 달에 8만 2천 건이요? 어마어마하네요.
장난 아니죠. 시 당국은 당연히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정책이다. 이렇게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명분은 확실하죠. 안전.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 한 달에 8만 건이 넘는 벌금 티켓이라니요. 앞서 우리가 살펴본 그 끈적끈적한 근원 물가 상승 때문에 이미 생계가 짓눌린 저소득층 노동자들 입장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렇죠. 타격이 클 겁니다.
이 기계적인 단속은 시민 보호막이 아니라 일상을 완전히 파괴하는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자 징벌 아닙니까? 말 그대로 또 다른 형태의 공권력 체감이고 완전 퇴행적 세금으로 작동하는 거잖아요.
과속 카메라 정책이 내포하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딜레마, 바로 형평성 문제를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안전과 형평성 사이의 딜레마죠. 자동화된 무인 단속 시스템의 메커니즘은 철저하게 맹목적이거든요. 렌즈는 사람을 가리지 않잖아요.
기계니까 감정이 없죠.
네, 운전자의 피부색도 안 보고 소득 수준도 안 보고 이 사람이 왜 과속을 했는지 사정도 전혀 묻지 않습니다. 오직 속도라는 단일 기준 하나만으로 기계적으로 벌금을 부과하죠.
어떻게 보면 가장 공정한 거 아닌가요?
행정 편의주의적 관점에서는 완벽하게 공정한 시스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철저히 불평등합니다.
결과가 불평등하다. 왜 그렇죠?
고소득층에게 100달러 남짓의 벌금은 그냥 아 오늘 재수 없네 하고 넘어갈 단순한 불쾌감 정도에 그치잖아요.
커피 몇 잔 안 마시면 되니까요.
하지만 시급받으면서 투잡, 쓰리잡 뛰느라 출퇴근 서둘러야 하는 저소득층에게는 그 벌금이 이번 달 주거비나 식비를 깎아먹는 치명적인 경제적 타격이 됩니다.
아, 벌금의 무게가 완전히 다른군요. 맞습니다. 심지어 카메라가 설치된 18개 지점들을 분석해보잖아요.
네.
주로 교통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거나 저소득층 밀집한 도로에 집중되어 있을 확률이 아주 높단 말이죠.
구조적인 불평등이 겹치는 거네요.
네. 안전이라는 정말 보편적이고 좋은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정책을 집행하는 시스템의 통제 방식이 결국 특정 계층에게만 훨씬 더 가혹한 무게로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 이거 참 씁쓸합니다.
아주 모순적인 상황이죠.
네. 베이지역 운전자분들은 진짜 오클랜드 가실 때 기계적인 속도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시에서 이 카메라 단속이 짭짤하게 성과를 낸다고 판단되면 샌프란시스코나 산호제 같은 옆 동네로 뻗어나가는 건 진짜 시간 문제일 테니까요.
맞습니다. 금방 퍼질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다룬 이 넓고 다양한 이슈들이 다 따로 노는 것 같지만 유기적으로 꽉 연결되어 있죠.
그러네요. 쭉 연결해놓고 보니까 하나의 거대한 스토리 같아요.
네. 중국의 산업을 통제하려는 유럽의 무역 방화벽, 그리고 중동의 물리적 바닷길 봉쇄, 이 두 가지가 전 지구적인 비용 상승을 초래했죠.
인플레이션을 불러왔고요.
맞습니다. 그 비용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태평양 건너와서 미국 유권자들을 분노하게 만들고요. 권력을 유지하려는 정치인들은 어떻게 하죠?
선거구 지도를 막 쪼개고 합쳐버리죠?
네, 그렇게 정치 시스템을 통제하려 듭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파도의 맨 끝자락, 우리 동네 골목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안전을 명분으로 내세운 무인 카메라의 렌즈가 저희를 지켜보고 있죠.
그렇습니다. 시민의 일상을 청촘하게 통제하고 그 비용을 무자비하게 청구하고 있는 셈입니다.
와, 정말 세상이 거대한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빈틈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게 뼈저리게 실감이 납니다.
네, 소름 돋는 연결고리죠.
정치자 여러분, 내일 아침 주유소에서 비싼 기름값 결제하실 때 혹은 우편함에 딱 꽂힌 과속벌금 고지서를 열어보실 때 한 번쯤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각을 해보면 좋을까요?
지금 내가 치르고 있는 이 몇십 달러의 비용 뒤에 사실은 전 지구적인 물류망의 동맥 경화, 그리고 권력을 쥐어짜 내려는 거물급 정치인들의 치열한 룰 세팅 싸움이 딱 숨어 있다는 사실을요.
아주 도덜적이면서도 철학적인 질문이네요.
네. 때로는 내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결국 내 지갑을 열게 만든다는 이 섬뜩하고도 놀라운 연결고리, 오늘 깊이 고민해 볼 만한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낸 벌금 영수증 뒤에 전 세계 권력의 줄다리개가 얽혀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네.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은 영수증 볼 때마다 기분이 좀 남다르시겠네요.
이상 교포 유니온에서 전해드리는 5월 28일 오늘의 라디오 뉴스였습니다. 광고 문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락해 주세요.